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삐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느닷없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은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 분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행패를 부리고 또한 예수님께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순간적인 판단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행동은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 매우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매우 심각하고도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한 가지 중대한 마음에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시 이 사건의 현장에서는 이 젊은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간복음 세 곳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추후에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람의 신분과 그 정체를 탐문해서 밝혀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등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젊은이는 당시 아주 큰 돈이 많은 부자였고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대작에 해당하는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듯이 비록 유대교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한계를 안고는 있지만 그는 종교적으로도 남다른 참 경건한 그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기대와 부러움을 안고 사는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에도 비춰본다 하더라도 그는 당시 세상에서는 아무런 부족이나 결핍이나 연약함을 모르는 그런 것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위신과 체면에 불구하고 길바닥에 꿇어앉아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밥을 동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리를 구걸하고 있는 셈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먼저 18절에서 주님은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다른 유대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선함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들의 전통과 어떤 인간적인 관습으로 말미암은, 순수하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의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후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기준에 따른 선함의 원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의 기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을 잘 기억해서 지키라라는 분부를 내리시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 중에서도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그 다섯 가지 내용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년은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잘 지켜왔노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대답을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아주 혹독해 보이고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듯한 아주 너무도 무리한 명령을 다시 한번 그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그때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젊은 청년이 그만 풀이 확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얼굴 가득히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리고 깊은 근심을 마음에 담고 쓸쓸히 일어나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상당한 긴장 속에서 조용하게 그 진행되는 과정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후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 던지시게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과 경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24절과 26절은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충격과 놀라움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오? 라는 탄식어린 절규를 제자들이 쏟아놓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청년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뜻이겠죠. 자,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또 한마디 매우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던져주십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 진실한 많은 신앙인들을 그렇게 괴롭혀온 그런 본문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은 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이 본문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한 곳에만이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모두 쓰이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본문을 그저 비껴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진지한 신앙,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일수록 이 본문 앞에서 더욱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상징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도 바로 이 내용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려고 매우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도 무척이나 애를 썼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톨스토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괴감 때문에, 그 자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이 구원의 문제를 평생 끌어안고 고통스러운 씨름을 계속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결국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그 모든 내용을 도저히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만큼은 한번 철저히 실천에 옮겨보리라라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번 이 주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한번 알거지가 되어보겠다라는 아주 과격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놓게 됩니다. 그는 이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을 말 그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한다는 그런 뜻에서 먼저 자기 집에서 그동안 대대로 부려오던 모든 노예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저작한 그 작품들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다 포기를 합니다. 아울러 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팔아서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과격한 실천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는 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불의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 부활을 저작한 후에 그것을 쓴 후에 벌어들인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조차도 당시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던 두코보르라는 신앙인을 돕기 위해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물론 그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너무도 과격하고 너무도 무리한 그의 처신에 대해서 그 아내였던 소냐는 아주 무섭게 저항을 하지요. 이 아내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그는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았던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상황은 피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결국 톨스토이는 그 이후에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의미도 모두 잃어버린 채 평생 방랑 생활로 일관하다가 어느 시골 철길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살아생전 그는 또한 교회의 부패한 모습 그리고 성직자들의 그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도 파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본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살지 못한다는 깊은 영적인 자괴감, 그 자책감 때문에 너무나 큰 영적 절망감에 사로잡혀 끊임없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엄습해오는 이 자살 충동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이 자살 충동을 못 이기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충동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주위에 뭐 총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죽음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정신이 온전할 때 그것을 감춰놓고 숨겨놓는, 없애버리는 그런 수고로운 노력들을 계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려 했던 그 톨스토이의 일생어린 그 몸부림치는 삶과 신앙은 결국 한편의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순전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자신의 그 순전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한번 확인받고자 했고, 자신의 경건하고 순결한 신앙을 그 스스로가 자신에게 확인시키고자 했던 그 톨스토이의 눈물겨운 인생 역정과 신앙 여정은 오늘날 너무나도 타협적이고 회색적인 신앙 가운데서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들어온 이 톨스토이에게 그가 이 땅에서 치렀던 그 희생과 수고를 충분히 상응하고도 남는 상급과 보상으로 위로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톨스토이는 일단 해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처럼 과감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명백한 주님의 지시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주님의 곁을 떠났던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 그 청년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은 결국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을 내리죠. 그리하여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자들의 반면 교사로서 끊임없이 그 수치스러운 모델로서 계속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마도 톨스토이까지도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아마도 이와 같은 과격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의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 후에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청년은 매우 진지하게 순수하게 영적인 고민을 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길을 찾아서 몰두했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대의 그 사회 속에는 참으로 찾기 드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아무리 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십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듯한 삶을 살아보아도,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아무리 해보아도 참다운 영생을 얻었다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깊은 죄의식, 끝이 모르는 영적 좌절감과 절망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인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애통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고민 중에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영생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힘들게 만나서 그분의 교훈을 직접 듣는 큰 아주 아름다운 기회, 큰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길을 찾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지극히 겸비하고도 겸손한 태도와 자세는 그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모습으로 몰두하고 있는지를 잘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진지하고 그렇게 겸비한 자세로 영생의 길을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다. 그저 그 답을 주시지 않고 그저 쫓아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자 청년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두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21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주님은 지금 그 부자 청년의 겸비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사랑을 품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그 당시의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부분적이나마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즉 그가 계명을 힘써 지켜왔던 것은 단지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 그는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청년의 삶에 주목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오히려 이 구약적인 배경에 매우 잘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청년에게 확정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한번 시작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어 있는 법이 없는 변할 수 없고 그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란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덕이나 실패나 포기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끝까지 세금을 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바울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외친 그 분명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그 부자 청년을 정죄할 수 없는 이 세 번째 또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자신을 쫓으라라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실 때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작전과 계획을 가지셨을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부자 청년이 그처럼 맹목적으로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수전노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숨겨진 그 악한 욕심을 책망하시면서 무섭게 꾸짖어 쫓아버리셨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바로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과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가하고 있듯이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얻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일에 그의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우선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돈을 그처럼 철저하게 숭배하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슬프고 근심어린 표정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너무도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욕을 하고 계시다라고 자신의 논리와 이성을 동원해서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매우 순수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고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영생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셨기에 나를 따르라 라는 중대한 도전, 특별한 소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이 부자 청년을 정죄할 수 없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 가운데에 암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여운을 남기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2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본문에 있어서 편협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는 27절보다는 오히려 부수적인 26절에 너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문맥을 따라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은 확실히 부자 청년의 미래, 그의 궁극적인 운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능성을 두셨던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무리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 앞에서도 전혀 화를 내거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분 나쁘다는 표정조차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보인 유일한 반응은 단지 깊은 슬픔과 고민,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 자신의 영적 가난 상태를 깊이 인식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죠. NIV 영어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가 얼굴을 아래로 떨구고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이 27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 말씀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다름 아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292쪽 화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청년이 지금 주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고민과 근심은 결코 사망을 이루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근심이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은 이 청년의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마도 그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결국 해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력과 그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와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이 청년의 미래를 분명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내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재물을 포기하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거룩한 근심에 휩싸인 그를 향해 주님의 지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사랑은 그의 삶을 지탱하시고 그의 삶을 따르시고, 그래서 결국 그를 찾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뒤바꿔 놓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에게 재물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거뜬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그리고 힘을 허락해 주셨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먼저 포기한 덕분에 구원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먼저 구원을 얻었고, 그 먼저 얻은 구원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욕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이처럼, 이 청년의 경우처럼 마음 깊이 끌어안고 거룩한 근심 가운데서 진지하게 씨름하는 그런 준비된 구도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지극히 겸비하고 마음 가난한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그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끌어안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는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바울사도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 부자 청년이 감내했던, 이 부자 청년이 겪었던 그와 동일한 내적인 영적인 고통과 그 가난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드러내야 될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참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참 해본 적이 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덧 타성적인 신앙 속에서 또 또다시 숨겨져 있던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의 손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놀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즉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근심으로 남은 우리의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작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올 한 해도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충성과 헌신을 결단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의 고백과 결단을 해왔지만 그 이후에 과연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더욱더 깊은 거룩한 근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성찰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 주님을 향해 보여드렸던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의 고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늘 거룩한 근심 속에서 주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과 싸워나가는 그 일을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 속에 두신 그 영원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자 청년에게 놀라운 사랑과 특별한 소명으로 그를 참 붙드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셨던 주님의 그 지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생애가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더욱더 경성한 믿음과 부지런한 열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참 깊어가는 사랑의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이 세상 앞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참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향해 참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남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